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욕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18년 연속 미 국무부에 의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어린이 노동과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이 인신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정부 운영 외에 범죄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해외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년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지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서 미국은 자국민을 인신매매와 같은 탄압하에 놓는 정책을 쓰거나 행태를 보이는 어떤 정부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25일 자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연장은 핵합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마지드 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같이 경고하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어떤 제안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사항이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해제와 관련 완전한 이해기 아닌 이상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은 이를 다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강화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26일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측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섬의 새로운 행정구역 조성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중국에 항의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우리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남중국해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당사자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자제하고 국제법상 책임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응유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국제기구와 국제법 제정이 세계적인 위기 동안 심각한 도전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가 전염병과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을 위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우리 지역을 포함한 특정 지역의 안보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향후 미군의 이동 계획을 북대서양조에 끼고 나토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6일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문은 나토 동맹국들이 예측할 수 없는 미군 이동 계획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에스퍼 장관을 만나기 전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미국이 유럽의 안보에 높이 기여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는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회담 이후 성명을 내고 유럽 내 미군 주도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하다며 오직 함께 협력할 때에만 우리가 처한 엄청난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이 25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 발의된 홍콩 자치권 법안은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1차 필수 제재로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합니다. 또 1차 제재 대상인 기업과 개인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2차 제재 조치가 들어갑니다. 이 은행들은 미국 은행과 거래할 수 없고 미국 달러 거래에도 접근이 제한됩니다. 크레스반 홀렌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중국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대가가 뒤따를 것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6일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열도 4개 섬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가 지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가 이달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오호츠크 일대 해역에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영화 속에만 존재할 것 같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든 피겨스란 영화를 아시나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흑인 여성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인데요. 나사는 1960년대 미국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 탐사 계획인 머큐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인 남성들이 주도하던 당시 흑인 여성인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잭슨 등 여성 3명이 머큐리 프로젝트에 참여해 적지 않은 공을 세웠는데요.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최근 워싱턴 DC에 있는 나사 본부 앞 거리 이름을 히든 피겨스 길로 바꿨습니다. 영화가 흥행한 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8월 나사 본부 앞 거리를 히든 피겨스 웨이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히든 피겨스, 그러니까 숨겨진 영웅의 주역인 캐서린 존슨 씨는 뛰어난 수학자로 우주선 궤도 계산을 했고요. 도로시 본 씨는 나사의 유일한 IBM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메리 잭슨 씨는 흑인 여성 최초의 나사 엔지니어였는데요. 아버지가 영화 속의 주인공들과 실제 나사에서 함께 일했다고 하는 작가 마고리 셰털리 씨가 이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고요. 앨리슨 슈레더 씨의 각색으로 영화가 탄생했죠. 한편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나사 사상 첫 흑인 여성 엔지니어였던 메리 잭슨 씨의 이름을 워싱턴 DC 본부 건물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동중국해 일대 분쟁의 역사와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2도로 일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새벽에 가끔 비가 오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북부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는 함경도 남부와 함께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9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0도에서 26도, 함흥 17도에서 28도,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칼라 드비토의 노래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We are not alon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상원이 홍콩 자치를 침해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홍콩 자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세계 보건기구 WHO에 대한 지원금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치크해 지질 조사를 중단하라고 러시아 정부에 요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홍콩 관련 법안이 통과됐군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25일 홍콩 자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홍콩 자치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중국이 홍콩 자치를 침해하는 것을 돕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골자고요. 또 이들 개인이나 기업과 거래한 은행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자치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어도 제재를 가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홍콩 자치 침해에 연루되는 사람이나 기업과 거래한 것이 드러난 금융기관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날 또 다른 홍콩 관련 결의안도 상정됐다고요?
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시 하울리 의원이 상정한 결의안인데요.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보장한 1984년의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상원은 이 결의안과 홍콩 자치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표결에 올린 다음에 통과시켰습니다.
1984년 협정은 어떤 협정인가요?
네, 흔히 홍콩 반환 협정으로 불리는데요. 1984년에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서 영국이 99년 동안 이 조차 기간을 끝내고 1997년에 홍콩을 중국에 이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영국과 중국이 협정해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시점부터 50년 동안 홍콩이 기존에 누리던 이 사회 경제 체제를 바꾸지 않고 본토 중국과는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홍콩 자치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예, 다음에는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해야지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침해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지난주에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최됐는데요. 이 홍콩 보안법 초안을 가결하지 않고 일단 초안 주요 내용만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회의 일주일 만인 오늘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한 바 있습니다.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5대 원칙을 밝혔는데요. 국가안보 보호, 일국 양제 완성, 홍콩 법치주의 준수, 외국 개입 반대, 홍콩 거주자의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홍콩의 국가보안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요. 이 법을 위반할 시에 처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국가보안법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국제사회의 비판 때문에 지난번에 열린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바로 이 법안을 가결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의결할 것이 확실하다는 게 대체적인 목소리입니다. 특히 7월 1일은 이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전날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7월 1일부터 법안을 발효할 것이라고 홍콩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대중국 행보에 있어서 유럽연합, EU와의 공조를 촉구했군요.
네, 폼페오 장관이 25일 미국 싱크탱크인 저먼 마샬 펀드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최근 행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공조를 더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과 EU 연합 지도부 간에 앞으로 있을 회담이 실질적인 행동을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도 유럽연합 EU와 정상회담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에 EU와 중국이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상임위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리컨창 중국 총리 등이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진행해서 또 눈길이 쏠렸습니다.
이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사실 EU 지도부가 그간 이 대중국 행보에 있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이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고요. 또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협상, 시장 개방 등 경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 측의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군요.
네, 유럽의 쌍두마차죠. 독일과 프랑스가 돈이 없어서 고전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금 수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하기로 한 건가요?
네, 독일의 경우에 올해 5억 6천여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WHO 연구소에 1억 달러를 지원하고 또 WHO에는 운영 예산으로 5,6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직접 WHO 본부를 찾아갔네요.
그렇습니다. 옌스 스판 독일 보건장관과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를 찾아서 테드로스 아드한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에 기자회견을 함께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슈팡 독일 보건장관은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효율적이며 책임감 있는 WHO가 필요하다면서 WHO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도 세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다자기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인 답변이 필요하고 WHO만이 그 답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 WHO 사무총장도 배석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는 필요로 하는 모든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면서 독일과 프랑스가 WHO와 오랜 친구들이라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WHO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죠?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인 태도를 취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실패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에 WHO가 향후 30일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경고했고요. 그러면서 WHO에 대한 미국 지원금도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회원국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WHO가 190여 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는데요. 회비 또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지원금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큰 공여국이었는데요. 지난해에 만든 미국이 약 4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WHO에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가 약속한 지원금 규모는 미국을 앞지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독일이 약속한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라고 독일 보건장관이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올해 한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 뒤로도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지원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도 프랑스의 기여는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WHO가 유럽 나라들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가 코로나 백신 전망에 대해서 언급했군요.
네,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이 25일 유럽의회 보건위원회와의 화상통화에서 밝힌 말인데요. 코로나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개발의 가속도가 붙는다면 예상보다 두 달 정도 개발 기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 말에 따르면 현재 100개 이상의 백신 후보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개발이 아주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현실화되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가 개발한 백신을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앞으로 공급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WHO가 다음 주면 코로나 감염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26일 기준으로 전 세계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약 963만 명, 또 누적 사망자 수가 약 49만 명에 달하는데요. WHO에 따르면 이제 다음 주면 이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특히나 중남미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7,000명이 넘게 나오는 등 연속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이른바 북방 영토를 두고 러시아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본 정부가 러시아 정부가 시행할 오츠크의 지질조사에 항의했다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6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방 영토에 대한 일본 입장과 배치되는 지질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 정부의 계획에 항의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조사구역에 일본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조사하는 게 주권 침해라는 겁니다.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지역은 쿠릴 열도에 있는 섬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 쿠릴열도 남단에 있는 일본 이름으로 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그리고 이 하보마이 군도 등 모두 4개 섬입니다. 일본이 이 섬들은 북방 영토라고 부르죠. 러시아가 그런데 오늘 6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 섬들이 위치한 오치쿠에서 지질 조사를 할 것이라고 지난 6월 17일 일본에 통보했다는데요. 일본이 바로 이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이 섬들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죠?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이 이 섬들을 점령했는데 러시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어서 이 섬들을 돌려받기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이 북방 영토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이 두 나라가 아직까지도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이 북방 영토가 큰 현안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과 러시아가 이 지역 반환 문제를 두고 기나긴 협상을 벌여왔었는데 아직도 큰 진전은 없습니다.
일본의 지질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오치쿠해에서 지질조사를 수행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북방 영토와 관련된 이 러시아 쪽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공식 통계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당국이 추산했습니다. 실제로는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경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5월 미국의 소비 지출이 전달 대비 8% 이상 급증했다는 상무부 발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실제 수치가 통계의 10배에 달할 거라고 당국이 밝혔다고요?
네, 확진 한 건이 보고될 때마다 실제로는 10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장이 25일 전화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공식 통계의 10배 이상을 실제 확진자 수로 추산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토대로 미국 전체 인구의 5%에서 8% 정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식 통계는 몇 명인가요?
약 242만 명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교 자료에서 26일 오후 현재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통계 10배 이상일 거라고 했으니까 2천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게 레드피트 센터장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안 잡히는 확진자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젊은 층과 무증상자들에게 검사를 많이 못했다고 레드필드 센터장이 밝혔습니다. 이후 3월과 4월, 5월까지 실제 확진자의 10%만 확인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증상이 확실한 고위험군의 검사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CDC 측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대다수 보건 전문가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공영방송 NPR이 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통계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당국이 이런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보건연구의학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CDC와 보건 전문가들이 확진자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많다고 추산하는 근거는 뭔가요?
네, 지역별 조사와 함께 헌혈 표본 검사 등에서 바이러스 검출 사례가 확인됐다고 레드필드 센터장은 설명했습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노약자와 기저질환자 두 집단을 레드필드 센터장이 고위험군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위험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의 대다수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망하거나 중증 질환을 얻을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기저질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존의 질병을 앓고 있어서 바이러스 침투에 취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2형 당뇨병, 만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취약하다고 레드필드 센터장이 설명했는데요. 그 밖의 질병으로 면역체계가 약해지거나 손상된 사람도 고위험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25일 CDC는 주간 소식지를 통해서 임신과 비만도 위험 기준에 포함했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에게 무증상자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레드필드 센터장은 강조했습니다.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코로나 재확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하루 5천 명, 캘리포니아에서 하루 7천 명 이상 신규 확진이 되는 등 각각 지역별로 1회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 당국이 봉쇄 해제 조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어떤 보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25일 경제 사회 활동 정상화 단계별 확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텍사스 주에서는 현재 기업이나 상점들이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둔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더 이상은 봉쇄를 푸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26일에는 이 지역 내 술집 영업을 다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자제품 업체 애플을 비롯한 대형 소매점들은 텍사스 주요 도시 휴스턴 일대 매장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고요?
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경찰 개혁 법안이 찬성 236표 대 반대 181표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3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 나라 곳곳에서 행진하고 시위하고 요구한 모든 미국인의 발걸음이 이 법안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또 국가적 고통이 국가적 행동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름이 경찰 활동에 관한 조지 플로이드 정의 법안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는 법안 통과 딱 한 달 전인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몸두르기 제압을 당한 뒤 숨진 흑인 남성인데요. 그 뒤로 경찰 폭력과 잔악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흑인에 대한 조직적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럼 법안 내용은 경찰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는데요. 첫째, 경찰관의 직무행위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책임지는 기준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널리 활용되던 면책권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둘째, 마약 수사 등에 활용하던 긴급 가택수색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인여 군사 장비를 각 지역 경찰국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중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앞으로 각 지역 경찰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상원을 거쳐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실제 법규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는 뭔가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전국적인 시위 과정에서 불법 폭력 행위가 횡행하는 중이고, 둘째, 일부 도시의 범죄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때문에 경찰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25일 폭스뉴스 간담회에서 말했는데요. 특히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을 파손하는 시위대 등을 테러 분자라고 지칭하면서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 범죄율이 치솟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시카고와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오클랜드 등이 큰 문제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온두라스의 치안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도시에서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나요?
통계적으로 분석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달 31일 하루 18건의 살인사건이 집계됐는데요. 지난 6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전체적인 살인사건 발생 수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 총 756건이었던 게 2018년에는 564건으로 35%나 감소했고요. 지난해에는 490건으로 13% 더 줄었습니다.
어쨌든 하원에서 민주당이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집권당인 공화당 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공화당에서도 경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과 충돌을 완화하는 과정이 경찰 훈련에 매우 중요하다고 팀 스콧 상원의원이 최근 강조했는데요.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경찰개혁 법안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인수제도의 일반 역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직 인수팀이 처음 꾸려진 것은 1952년 공화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가 당선된 직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별도로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The tariff question as dealt with in our time has not been business. It has been politics.
1912년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 우드로 윌슨 후보는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버뮤다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곧 출간할 책에 서문을 썼을 뿐 아니라 심지어 통신이 두절돼 5일 동안 미국 본토와 연락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윌슨 대통령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등장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사이의 시간적 차이는 불과 40년입니다. 그런데 40년 시차를 두고 대통령직 인수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은 그 사이 대통령직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윌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직은 대통령과 그를 돕는 비서진 몇 명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출한 조직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직이 원래 의회 중심 국정 운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산업화와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행정부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도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At his headquarters, Dwight Eisenhower, the Republican candidate, makes his way onto the platform to the acclaim of his supporters.
이런 상황에서 1952년 아이젠하워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당선인이 한가하게 휴가를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1933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0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일이 기존 3월 4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져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시간이 한 달 넘게 단축된 것도 아이젠하워 후보가 당선 즉시 인수위원회를 꾸린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조직 운영이 공식화, 제도화된 것은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24 months ago, when I last had the honor of addressing this body, the shadow of fear.
이 법의 제정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운영에 개인 돈 30만 달러를 썼던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은 정부 자금으로 인수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인수제도의 일반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티나 터너의 Simply the Best. 당신은 그냥 최고라고 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일대의 주소체계를 개편하자 중국이 자국 영토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추가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일본 측에 경고했는데요. 이 지역 영유권을 둘러싼 두 나라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동중국해 일대 분쟁의 역사와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센카쿠 열도 주소 개편.
일본 오키나와 현의 이시가키 시의회가 최근 본회의를 열어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일대 주소에 관한 행정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이시가키 도노시로라는 기존 주소지명에 센카쿠라는 말을 넣어 이시가키 도노시로 센카쿠로 바꾸는 건데요. 새로운 주소체계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갸오이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서 일본에서 주소를 고치고 말고 할 지역이 아니라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일본 측의 조치는 중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원천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적 수단을 발동할 권리가 있다고 일본 측에 경고했습니다.
동중국 해상 무인도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남쪽에 있는 이 섬들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동중국해는 중국 동쪽에 있는 태평양 연해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이스트 차이나 시인데요. 중국에서는 동쪽 바다라고 해서 둥하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다의 서쪽엔 중국이 있고 북쪽엔 한반도, 동쪽엔 일본 열도, 그리고 남쪽엔 타이완이 자리 잡았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섬들의 주인이 누구냐를 중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남쪽에 있는 작은 섬 8개가 갈등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인도 5개와 암초 3개인데요. 타이완 근해에 가까운 곳들입니다. 이 섬들을 중국에선 갸오이다오라고 부르고 일본에선 센카쿠 열도라고 하면서 각자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건데요. 타이완 당국도 영유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일본보다는 타이완 섬과 중국 쪽에 좀 더 가까운데요. 하지만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중입니다.
문헌 기록과 전후 처리.
중국의 과거 문헌에는 갸오이다오에 대해 타이완 이란현에 속한 섬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타이완 정부는 이 섬들을 이란현 터우청진 관할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본의 주소체계 변경에 앞서 터우청 갸오이타이로 명기했습니다. 일본 측의 주소 개편 움직임의 선제 조치로 맞선 건데요. 각자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와 함께 청일전쟁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진행된 각종 조약 등의 해석을 달리하면서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전격 발표한 센카쿠 국유화 선언을 통해 이 지역 문제를 중앙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곳곳에서 반일 시위가 격화되고 인민해방군이 전쟁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움직임을 맹비난했습니다. 일본의 행위와 의도는 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커다란 경계 대상이라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중국은 주기적으로 이곳 근해에 해양 순시선을 보내면서 일본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두 달 이상 이런 움직임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극우단체가 선박을 띄우기도 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이어졌는데요. 일본 당국은 올해 들어 주변 해역 경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소속 국경 낙도 경비대를 지난 봄 출범시켰는데요. 150여 명 병력으로 구성된 경비대는 자동 소총으로 무장해 외부 세력의 센카쿠 상륙 등에 대응하게 된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갸오이다오를 둘러싼 다툼은 단지 작은 섬 8개 소유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주변 지역 어장을 둘러싼 경제적 이익, 그리고 동아시아의 안보 요충지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건데요. 특히 최근에는 해상 가스전 개발을 비롯한 자원 확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이런 중국과 일본의 갈등 와중에 미국의 입장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수장이었던 짐 매티스 장관이 지난 2017년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곳으로서 일본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도모미 당시 방위상이 말했는데요.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당시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은 이 지역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시대 산물이며 중국의 영토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훼손할 수 없다는 외교부 성명을 냈는데요. 갸오이다오와 그 부속도서들에 대한 주권을 흔들지 말라고 미국과 일본 양쪽에 경고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존 볼튼 전 보좌관이 이번 주 백악관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미국 정가에 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방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보좌하면서 경험한 뒷얘기들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라거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휘둘렸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비화도 폭로했는데요. 미국 정상회담 계획이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가 하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을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날 때 비핵화 조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언론의 관심을 끄는 행사 정도로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폭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잊지도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책에 담긴 기밀사항 점검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출판 연기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예정대로 출간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볼튼 전 보좌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의 폭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고백한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을 해고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앙심을 무리하게 표현한 것으로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외교 안보 전문가입니다. 1948년 11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태생으로 만 71살인데요. 1970년 명문 예일대학교를 우등 졸업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정치 외교 현안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예일 정치연맹이라는 토론 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학부 졸업 이듬해 예일 법률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클레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과 당시 수업을 함께 들었는데요. 공화당 소속이었던 스피로 에그뉴 부통령 사무실에서 견습직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미 국제개발처 USAID에서 프로그램 정책조정 담당관을 뒷받침하는 게 첫 임무였습니다. 그 뒤로 법무부와 국무부에서 차례로 봉직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UN 대사 자리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뒤 다시 민간 분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는데요. 하지만 1년 반 만인 작년 9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이 재임 중 정책 수행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자신이 물러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북한에 대해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게 지금의 미북 관계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분쟁 상황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존 볼튼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to Cinema English, you guys.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Murder Mystery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결혼 15년 차인 뉴욕 경찰 닉과 미용사인 아내 오드리. 둘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낭만적인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남편 닉이 잠든 사이 아내 오드리는 잘나가는 사업가 찰스를 만나며 인연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Across the Pond 한번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Asleep. Dave's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Cops.
Hey!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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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Pond 하면 연못, 호수를 가리키죠. 하지만 across the pond는 단순히 연못을 건너가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라는 표현입니다. Across the pond means over the Atlantic Ocean, as i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Ocean. 미국에서 유럽을 갈 때 I'm going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Across the pond. 특히 이 표현은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영국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I'm going across the pond. 나는 영국에 갈 거야. 예를 들어 미국에서 He's from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는 영국에서 왔어. 그는 영국 사람이야.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재벌인 찰스는 호화로운 요트 파티에 닉과 오드리를 초대하고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요트 안에서 둘은 갑자기 억만장자를 살해했다는 황당한 누명을 쓰는데요. 과연 이들은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Asleep. Dave's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Cops.
Hey!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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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오늘의 표현은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